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스토리를 보내줬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의 이야기인데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쟁터에서 이제 막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함께 갈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무나 우리도 그 친구를 보고 싶다. 우선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고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는 갈 곳도 없어서 제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어머나, 참 안 됐구나. 얘야,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서 그가 살 곳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나.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그와 함께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단다. 우리는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우리 삶에 머리 아픈 일이 끼어드는 일을 원치 않는다. 내 생각에는 너만 집으로 오고 그 친구에 관한 것은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구나. 잠시 후 아들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로 여겨지는 분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병사의 부모님들이 병원에 가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인지는 분명히 알았는데 더 놀란 것은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 다리와 한 팔을 잃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항상 건강하고 항상 멋지고 항상 즐겁고 내 주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슬픈 이야기 한복판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동정심이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를 칼을 들어 3,000명을 죽이는 끔찍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나는 그 이야기와 전혀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들도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의 스토리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0장으로 되어 있는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시작이 18장까지의 내용이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이 24장입니다. 24장은 십계명과 언약과 성막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읽을 때마다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네, 모세는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피를 흘리고 양풍에 피를 담아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에게 언약을 읽어줄 때 백성은 변함없이 우리가 다 준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모세는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부족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붙들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그 40장까지가 성막인데 제가 주일날마다 이제 번제단 가지고 설교하고 성소에 가지고 설교하고 성소에 그 지붕 가지고 설교하고 또 울타리와 기둥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성막 설교는 생략하고 성막은 성경 공부 때에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가 오늘 3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의 제도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40일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지나지 못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에게 절하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제2 계명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그들은 철저히 어겼습니다. 모세는 가져온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버렸습니다. 지키지 않고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아무리 결단해도 돌아서면 또 그래도 김밥은 한나절 쉬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1초에도 마음이 수십 번 뒤집어졌다가 그렇게 열심히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했다가도 40일이 못 돼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결단해야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시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못 돼서 우상 숭배에 희낙낙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결단으로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결단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에게 네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1절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나님, 사실은 모세가 올라가면서 일주일 후에 내려올게 그런 말도 못했어요. 왜? 자기도 모르니까. 그 정한 시간은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올라갔는데 이제나 저제나 이제는 내려오겠지라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9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맞추면요,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된 모든 축복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참고 견디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저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신앙의 필그림의 순례자의 길을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내로서 감당하는 경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열매도요,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지나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벼들이 다 익어서 만약에 해를 받지 못하면 껍질만 있지 그 안에 열매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충성봉사 잘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참지 못하고 다 깨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놓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결단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하나님이 기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은 조금씩 무슨 돌가루가 흘러떨어지다가 자갈이 떨어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순종할 때 그 여리고성 불가사의한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블레셋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병거가 3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병거는. 그리고 마병이 6천, 달려가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6천. 군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급한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우리가 싸워야 된다, 모이자! 그랬더니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 3천,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이 3천 명이 모여서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여 나가야 되겠는데 그냥은 못 나가겠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고 잘못하면 저기들이 여기서 개죽음 당하겠다.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요, 3천명도 너무 적은데 하나둘씩 도망가니까 사무엘이 왜 이렇게 안 오나 하다가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불 가져와라, 재물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드리겠다. 그래서 막 불을 태워서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렸는데 재밌는 것이요,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시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참 재밌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사무엘이 안 오다가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뭐 하는 짓이오 하고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원했던 것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내 정한 시간에 3천명이라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고 2,500명 남아서 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정의합니다. 사랑이 뭐냐?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오래 참고, 그리고 중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뭐냐면 참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참는 거예요. 일본의 춘추 전국시대에 천하를 주름잡았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연배로 말하면 노부나가가 제일 위고 그 세 살 밑에가 히데요시고 여섯 살 밑에가 이에야스입니다. 그런데 노부나가는 50살을 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63세를 살았지만 그의 어린 아들 걱정 때문에 초라하게 사람들 다니면서 청탁하고 애원하고 눈물 흘리고 약간 정신이 이상해서 죽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만이 75세를 살았고 많은 자기의 철학과 정신을 후배들에게 남기고 자기의 술을 다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주름잡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세 사람. 앵무새를 놓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부나가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러면 간단하다. 앵무새가 안 울어? 죽여버리겠다. 이게 노부나가의 철학이고, 히데요시는 울지 않으면 울려보겠다. 뭐 협박을 해서라도 울려보겠다는 것이고, 이에야스의 철학은 뭐냐면 앵무새가 안 울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누가 이겼느냐? 기다리는 자가 태평천하를 이루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세 명의 인물을 두고두고 가르치면서 참는 자가 이긴다, 참는 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결단하기를 하셨으면 참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 견디어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할 시간,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여러분 생각보다 또 무엇보다 뭐 조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든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결단을 열매 맺게 하는 승리의 비결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 주위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시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다 찾아다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한테도 와서 목사님 나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 정말 어려운 데로 가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무엇보다 500불씩만 도와주세요. 한 달에. 우리 교회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300불만 도와주세요. 300불은 하셔야 됩니다. 무슨 장사꾼도 아닌데 그렇게 한 시간을 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100불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먼 길 가는데 제가 외럼 때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남미로 선교를 가시는데 너무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나한테 간다는 얘기도 없이 가버리셨어.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랬더니 나만 아니고 한 사람도 안 찾아보고 그냥 떠났어.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보냈어.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고 가느라고 여러분을 못 찾아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모세는 기도하지 않고 행했다가 폭삭망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민족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컸지만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 애굽인과 유대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말이 싸움이지 하나는 종주국이고 하나는 노예인데 무슨 싸움이겠어요. 일방적으로 터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쪽박 찼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로 목자로 살아갑니다. 모세가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든지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합니다. 기도만이 답이었습니다. 그게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잘 나와요.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할 때 모세가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옵소서. 또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할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어떤 약이 좋을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두 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모세야 네 백성들 봐라. 너 여기 40일 올라온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난리 났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칼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친 다음에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자기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차라리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더라도 내 백성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남 아픈 거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저 간단하게 해치우고 기도했다고 그러고. 아니요, 모세는 결단을 내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기도한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져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못됐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지요.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정말 거지처럼 와가지고 라반의 재산의 반 이상을 자기 걸로 만들었지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라반이 절대로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라. 오면은 사위라도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쫓겨났는데 형 에서가 400 군사를 데리고 이 동생 이놈을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엎드려 자면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새벽녘에 나 이제 가야 되겠다. 못 가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었다. 하나님이 씨름 못해서 지셨겠습니까? 사생결단을 내고 하나님 못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져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온 백성에게 부탁한 말이 딱 하나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금식기도 왜 좋아하시겠어요? 굶는 거 왜 좋아하십니까? 결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 죽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생각하고 뭐 재정 따지고 또 무슨 뭐 백 따지고 권력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결사 각오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 져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정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26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야 할 어느 편에 서든지 서야 할 결단의 시간이 온 겁니다. 그냥 결단만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욕심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하는 삶이 계속 될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건지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사실은 하나님 편보다 마귀 편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안 속해. 절대로 안 속해. 그래가지고 세상의 쾌락도 즐기고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도 발 하나 걸치고 있다가 마지막 꼴가닥 하는 순간에는 다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갈 생각하고 살잖아요. 아닙니까? 다 우리는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회색지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느랴. 회색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도록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인구 중에 지금 약 65억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기독교 인구가 약 31%, 21억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인구가 23%, 16억입니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90억, 85억이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약 25억이 되고 이슬람 인구가 28억, 거의 똑같아진답니다. 교회는 뭐하고 있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만 가보시면 알지만 캄보디아 땅의 중앙길, 그 척추뼈처럼 우리나라 경부선처럼 나여있는 도로가 일본 도로인데 일본 도로 양 옆으로 땅은요 전부 이슬람 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리고요 엄청나게 와서 베풉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주고 먹을 거 주고 베풀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와서 직장 알선해주고 젊은 애들 직장 없는 거 이게 치명적인 거 알기 때문에 이슬람만 와라 우리가 직장 다 준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 더 멋지게 짓고 있고요, 우리 교회 더 화려하게 짓고 있고요, 더 웅장하게 짓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훗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는 아니다, 하나님 편은 아니다, 진리와 말씀 그 속에 서는데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십자가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자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허리에 칼을 차고 나가서 이문에서 저문까지 닥치는 형제와 친척과 형제를 죽이라.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3,000명을 죽였을까요? 일단은 하나님 편에 안 선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죽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은 단호한 끊음입니다. 내 형제라 친척이라 할지라도 결단은요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편의 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끊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결단의 삶입니다. 또 살아있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찬양대가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무슨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살아있는 예배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는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삶,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무것도 안 변화되는데, 여러분 혹시나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한 설교를 이번주에 또 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는요 또 할 수 있어요. 설교는 지식 전달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의는요 지난주에 하고 또 하면 이거는 빵점이에요. 왜? 알고 있는데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설교는 아니잖아요.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니고 뭐 하냐면 변화의 결단의 시간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론이 안 바뀌면요 또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지요. 무슨 지식 전달입니까? 지난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 달 전에 한 예화를 또 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드십니까? 독일에 무하르도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조그만 교회 부임을 해서 보니까 뭐 다른 거 전할 거 없어. 두 양파로 딱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임하는 날 설교를 딱 바꾸어서 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교인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설교했어요. 아멘.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하는데 그 설교 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1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가세요,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맨날 한 얘기만 또 하십니까? 목사님이 마지막 떠나는 주일날 설교도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로써 여러분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여러분이 변할 때까지 저는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설교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한 가지씩만 결단하십시오. 내가 끊지 못한 거 끊으시고, 내가 꼭 해야 할 것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편의 선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석으로 바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실패 없는 결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 예배 시간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